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비유장이라고 해서 비유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비유를 종종 많이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는 예화는 아니죠. 예화는 어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고 비유는 뭐 현실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을 어떤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 묘하게도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면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비유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용하셨던 특별한 특징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씨 뿌리는 비유부터 본문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13장 안에는 여러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개의 소단락이 들어있고요. 각각마다 동일한 내용 항목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은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내일 볼 본문에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해석. 요게 이제 묶여서 하나의 소단락이 되고요. 이 세 개 내용 항목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세 번 나오고, 또 비유에 대한 해석도 세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13장 전체 비유가 갖고 있는 핵심 주제는 동일합니다.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설교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비유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사실은 뭐 그냥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1절 2절에 보면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장소를 보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장소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넓은 곳으로 가신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그 얘기로 모여들거는 듣는 청중도 달라지죠. 이 집 안에 계실 때에는 이 밀폐된 공간이니까 소수의 특별한 제자들만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공개된 장소에서 큰 무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은 바다에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산에서 말씀하셔서 산상순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바다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큰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비유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비유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땅이 알아서 씨를 받는 내용이 아니고요.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시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표현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똑같고요. 뿌려지는 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지는 씨앗은 항상 좋은 씨앗만 뿌려지는 겁니다. 나쁜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요. 좋은 씨앗만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인 어떻게 되는가?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씨가 이제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데 4절에 보시면 뿌릴새 첫 번째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싹도 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그 싹이 나오나 싹은 나왔습니다. 6절 해가 도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니까 이게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게 그냥 또 성장을 못하고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고요. 성장도 하지만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결국 좋은 땅이 있어서 이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땅에다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씨앗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땅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땅은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성도들이어서 이 큰 무리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씨를 뿌리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뿌려지는 씨앗은 동일하고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도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본문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나올 거고 또 다 알고 있지만 또 한번 볼 거고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늘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신 건 현재 상황, 현재 장면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씨를 뿌린 사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요. 설교도 한 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 다양한 부류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교하시는 그 장면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뿌리는 씨앗이 결국 싹이 안 나고 자라지도 않을 길가나 나쁜 땅에 뿌려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뭐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길가에 뿌리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과거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으면 굳이 길가에 씨를 뿌릴 필요가 있나요? 길가에? 아니면 가시떨기에 굳이 씨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헛수고잖아요. 씨앗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걸 알면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알면서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맺을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압니다. 얘기해봤자 자기 고집대로 하겠지. 암만 얘기를 해도 성도들의 정치적 성향은 바뀌지 않고요. 암만 설교를 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욕심 안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설교 안 하고 야 이제부터 돈 욕심 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설교할 거니까 1번, 2번, 3번 성도분들 어차피 들어도 안 바뀌실 거잖아요. 나가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또 다 듣게 하죠. 또 듣고 또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결과가 별로 달라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씨 뿌리는 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씨를 받고 있는 땅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기는 한데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보면 내가 길간지 아니면 내가 가시떨기인지 내가 좋은 땅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정말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데 저 말씀은 아휴, 난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겉으로 보면 좋은 땅처럼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잘 들여봐. 속 안에서는 사실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가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내가 나를 보면 아나요 모르나요? 압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염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아 내가 좋은 땅이구나. 아 내가 길가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숨겨져 있어서 막 어떤 아주 그냥 뭐 대단하게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길가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이 큰 무리들이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아, 내가 나를 봐도 알고 나랑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데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얼마든지 비교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10번 얘기해도 고집부리고 반응이 없어. 아, 저 사람은 한 서너 번쯤 이야기하면 그래도 고집을 뻗고 순종하려고 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막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해야 되는 점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목회자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씨뿌리는 비유에서 보통 때 잘 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 씨뿌리는 비유에서 현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청년들이나 어떤 분들은 아, 이 네 종류의 밭이 있으면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나 내가 길가예요. 내가 길가면 안 바뀔까? 예수님께서 너는 길가니까 이미 끝났다. 이러려고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걸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는 막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머리 좋은 분들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성도는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길가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항상 좋은 땅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땅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길가 같은 모습일 때들이 있어요. 또 20대 때는 좋은 땅으로 막 그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대 때는 조금 침울하게 가라앉았다가 40대 때는 조금 더 나아지다가 이렇게 자꾸 변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 나는 길가인가 봐 이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바뀝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가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길가에다가 계속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면 길가가 좋은 땅이 되나요? 천만에요. 길가로 좋은 땅으로 바꾸려면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가 돌짝밭이에요. 돌이 많아요. 씨앗을 뿌리면 조금 들어가서 싹이 나고 끝나버리잖아요. 싹이 나서 조금 이따 끝나버리잖아요. 이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꾸 농사가 풍성하게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갈아엎든지 거름을 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돌짝밭에다가 아 내가 돌짝밭인데 좋은 땅이 되고 싶어 백날 씨앗을 뿌려봤자 돌짝밭은 좋은 땅이 못 됩니다. 돌짝밭이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 성도들이랑 특히 청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면 이런 걸 믿지도 않아요. 근데 청년들은 좀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어떻게든 신앙생활하다고 했는데 두어 달 지나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다 또 겨울 수련회에 대해서 또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내 본심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는 좋은 땅이었는데 가을이 되면 참 가시떨기로 내려왔다가 겨울 초입에는 돌짝밭으로 돌아갔다가 그랬다가 겨울 수련회 되면 다시 좋은 땅으로 온다 이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더욱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씨를 뿌리는 것에 해당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땅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 읽었는데 자꾸 늦잠 자고 일어나 성경 안 읽고 이러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훈련해야 되고, 이게 땅이 종류가 바뀌는 건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백날 좋은 씨앗을 백날 뿌려봤자 돌짝밭은 돌짝밭이에요. 안 변합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돌짝밭이 바뀌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어떤 집사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 얘기하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취미생활 너무 많이 하던 거 끊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왔으면 일주일에 두 번 교회 나오고,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를 만나는 분도 바뀌고, 다른 걸 바꿔야 돼요. 다른 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 똑같고 만나는 사람 똑같고, 그러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좋은 땅처럼. 그래도 결국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땅의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좋은 반응이라면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혹시 길가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는가도 다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니까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만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씨앗, 좋은 씨앗입니다. 땅만 문제잖아요. 근데 현실을 살다 보면 종종 무엇이 더 문제냐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뿌리는 것만 있나요? 아닙니다. 나쁜 놈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세상적인 가르침, 근심, 걱정, 염려, 다른 것들을 다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요. 참 묘하게. 길가일수록, 돌짝밭일수록, 가시떨기일수록, 땅이 좋지 못할수록 나쁜 놈이 찾아와서 나쁜 씨앗 뿌리는 거에는 반응을 잘합니다. 그런 것들은 싹도 잘나고요. 자라나는 것도 잘 자라나고요. 열매도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땅인지를 보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언젠가 한번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귀신도 보이고 못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신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보이고 귀신을 생각하면 귀신이 보인다. 왜 자꾸 김기동 목사가 귀신 얘기하는 줄 아느냐. 자꾸 귀신 생각만 하고 귀신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까? 늘 예수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너는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 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보면 내가 잘 반응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잘 반응하는 아이가 있어요. 책을 펴서 열심히 읽는 아이가 있습니다. 밤에 책을 던져줬더니 책을 찢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토양이 아, 내가 어디에 잘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좀 공부하는 데는 약하구나. 나는 책은 좀 멀리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늘 저 자신에게 그런 생각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 유달리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더 유달리 쉽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또 다른 욕심들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잘 반응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잘 반응을 하는지, 마귀나 세상이 주는 악한 가르침들에 내가 잘 반응을 하는지, 어떤 것들에 내 마음에서 쉽게 잘 싹이 나고 성장하고 어떤 부분들이 잘 열매를 맺는지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들은 길가에 가까울수록,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일수록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반응을 해요. 자꾸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반응이 없는데, 옆에서 세상에 두려워하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데 근심 걱정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막 마음 안에 근심 걱정이 막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말에 대해서도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반응을 잘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아, 내가 좋지 못한 땅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고치기 위해서 마음밭을 잘 경작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이제 또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주님이 주시는 좋은 씨앗인 복음과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 제가 잘 반응하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 먹는 것을 바꾸는 것, 기타 등등 다른 무엇으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경작하고 다 치워내야 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 듣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들만 들었으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귀하고 또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습성으로 인하여, 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하여,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길가와 같은 모습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지 못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